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유입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에 점차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 공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 기지 이전 부지인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가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러나 오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를 현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에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경제단체인 로디움 그룹 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또 다른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도소에는 당초 436명이 수감돼 있었으며 탈레반의 이번 습격으로 355명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탈옥범 가운데 148명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아프간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이집트군이 서부 사막지대에서 테러분자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5인 사격을 가해 멕시코인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성명에서 사망자들은 멕시코인과 이집트인들이라고 밝혔지만 국적별로 구체적인 사망 규모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2명의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집트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파라프라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태국 방콕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칼리브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방콕 힌두교 사원 폭탄 테러에 연루된 말레이시아인 2명과 파키스탄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부바카르 청장은 그러나 이들이 조사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며 태국으로 신병을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유엔 권장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컴퓨터로 추첨한 1차 후보자 500명에 대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 포로 이산가족 5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25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내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습니다. 이어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뒤 남북 각각 100명씩의 최종 명단을 오는 8일 교환합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모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8.15 합의 이후 서울 평양 간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이덕행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8.15 합의 이행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박봉주 내각 총리도 옹결회가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언제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뭐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이고 일종의 뭐 도박이 진행되는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 10월 10일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산가족은 과연 혈육을 만나서 회포를 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 기에 수십만 장의 전단을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보통 보내면 뭐 작게 보내면 20, 30만 장이고요. 많이 보내면 50만 장 정도 보내니까 10월 10일 전단은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또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낼 소지가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대북 비라가 상당히 변수인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일종의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어떻게든 이걸 막아달라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차원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과연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탈북자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단 120만 장이 담긴 20여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군이 기관총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따르면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을 이미 끝냈고 최근에는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마쳤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방문해 로켓 발사를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에는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우주개발국 백창호 과학연구개발 부소장도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이 완성되면 발사에 앞서서 해당 국제기구들하고 그리고 유관국가들의 발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기자 선생님도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현재 남북 간 화해 분위기는 곧바로 깨질 공산이 큽니다. 또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의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8.25 합의 탐망에 따라서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공산이 큽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냉랭한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국제적으로 유엔이 승인한 국제 제재에 중국이 보다 확실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월에 장거리 로켓 대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그냥 중단거리 정도 안보리 추가 제재 같은 거는 회피하면서 나름대로 김정은의 그 입지를 높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같이 안에서 자기 판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지요.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해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의 절반 이하 수준일 뿐 아니라 과거 배급량에 비해 21%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8월과 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4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일 V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the average.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코슬렛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무작 농사가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수확 전까지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에 이어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지난 8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loring possibility to get additional funds and to provide agricultural input.
농업 생산 체제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the government around 2 weeks ago. They has not requested. No, they have not.
코슬렛 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 상황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 2007년, 2009년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4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합참의장에는 한국 군 사상 처음으로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육군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순진 육군 대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육군 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한국 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순진 대장의 내정은 현재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 총장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눈에 띄는 인사로 꼽힙니다. 한국군은 육사, 공사, 해사 등 3군 사관학교와 3사, ROTC, 학사 출신 등으로 장교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간 육군 사관학교 출신 대장의 전유물이었던 합참의장에 해사 출신에 이어 3사 출신을 발탁한 건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안정성에 바탕을 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이순진 내정자는 군 인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합동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 부하 장병들과의 소통이 자유롭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뚝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육군 총장은 장준규 현 1군 사령관, 공군 총장은 정경두 현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김현집 현 3군 사령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출신과 무관하게 품성과 지휘 역량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임무를 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규 한국국방부 인사기획관의 14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성, 전문성, 리더십과 우리 국가안보와 군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 품성, 지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직책별 최적임자를 엄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제1군 사령관으로, 엄기학 합참작전본부장은 제3군 사령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제2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군 사령관으로 발탁된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군생활 대부분을 일반전초 부대에서 수행한 최전방 야전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기갑여단 출신으로 기갑여단 출신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오는 10월 중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에 소나무들이 말라가는 증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병충해 방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금강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현지에서 산림 병충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북한 측에서 금강산 소나무들에 대한 이상 상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라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사에 호응을 하고 또 이 금강산 소나무가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해야 될 민족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조사 결과 금강산 일대 소나무의 이상 증상 원인은 전나무잎 응해와 솔잎 혹파리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산림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난해 겨울과 올 상반기 북한의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전나무잎 응해가 많이 발생해 금강산 내 소나무잎의 변색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나무잎 응해의 피해가 심각한 800헥타르에 대한 방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인 5월 하순부터 6월 사이에는 솔잎 혹파리에 대한 방제 작업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금강산 일대 구룡년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 작업 위주로 실시하고 삼일포와 내금강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와 함께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금강산 내 소나무의 회복을 위한 비료 지급과 고온 현상과 가뭄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산악 기상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949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첫 응징 작전으로 펼쳐졌던 몽금포 작전을 기리는 전승비가 66년 만에 세워집니다. 6.25 한국전쟁 북침설의 근거로 잘못 인식됐던 이 작전의 진실도 바로잡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군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인 몽금포 작전을 기리는 전승비 제막식이 15일 인천 월미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몽금포 작전은 광복 직후 한국 함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장 전용 보트를 납치하는 등 북한 측의 불법 도발이 빈번하게 자행되자 한국 해군이 1949년 8월 17일 보복 응징을 위해 감행한 군사 작전입니다. 몽금포 작전 당시 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함정 5척과 특공대원 20명을 북한 황해도 몽금포항에 보내 북한 경비정 4척을 격침하고 1척을 나포했고 북한군 5명도 생포했습니다. 북한군의 잦은 도발에 대응해 원점을 직접 공격한 과감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승비가 세워지기까지는 무려 66년이 걸렸습니다. 존 무초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이 작전을 한국군이 불법적으로 38선을 넘어가 벌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항의함에 따라 이 작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때문입니다. 물론 작전을 성공한 장병들도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 작전을 6.25 전쟁의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학계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몽군포 작전은 북침설의 근거로까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몽군포 작전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권기현 외신 대변인입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외교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몽군포 작전의 진실을 후세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 해군은 지난 2012년 9월 전승비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 건의도 받아들여져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그리고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을지 무공훈장, 김상길 예비역 소장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해군본부 공보과장인 최태복 대령은 이 작전은 창설된 지 3년밖에 안 된 당시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승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하면은 가차없이 응징한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비는 가로 13m, 세로 10m, 높이 7.4m로 특공대원들이 당시 작전에 사용했던 함정인 JMS 302호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몽군포항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이 손을 잡고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해 중국 지린성 룽징에 북방농업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원광대학교 김도정 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지린성 룽징에 북방농업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 옌벤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먼저 이 연구소가 무엇을 연구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연변대학 농과대학과 원광대학 농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북방농업연구소는 주로 이제 채소와 관련된 품종 개량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량된 품종을 가지고 연변대학과 원광대학이 합작으로 종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중국의 채소 관련 종자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 종자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지역들의 식생활이 점차적으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는 나라들에서는 주로 채소 소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채소 시장을 우선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연변대학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장차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여러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던 중에 북한의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더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식 문제더군요. 그래서 이 북한의 채소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부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변대학이 저희 이제 조선족 자치조가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더불어서 북한의 식생활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 연변대학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이 특별히 이 지린성 룽징에 연구소를 세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변대학의 실습 포장이 룽징에 있습니다. 연변대학이 있는 연길시에서 룽징시까지는 약 자동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룽징시에 설립한 룽징시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도시 비율이 조선족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약 68% 시민의 68%가 동족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훨씬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연변대학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시지만 중국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네,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 당국과의 좋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연구소 출범 자체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연구소를 출범하는 가운데 연변대학이 나서서 중국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중국 당국과 상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네, 총장님은 직접 릉징 현지를 방문하시죠?
네, 바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현판식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지난주에 갔다 와서 정식으로 그 연변대학 총장님과 더불어서 출범을 선언하고 왔습니다.
네.
그 우리 대학에서 바로 이제 연구원을 파견하게 될 거고요. 릉징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 포장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자 생산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빠르면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광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 특성 이런 것이 있을
네.
텐데 그것이
네.
특별히 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연변에서의 사업에 이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원광대학에서는 이 육종이나 이제 품종 개량 문제 연구에 있어서 다른 대학보다도 앞서서 이미 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육종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농산물을 생산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농과대학 안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원광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농업 관련 연구소들이 다 저희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 농업 관련 기관들과 더불어서 매우 튼튼한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는 자금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자금 충당에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자금 충당에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비가 일정 부분 처음에 이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금방 이제 정부 관련 기관들이 전부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관련 여러 기관들에서도 저희 대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지원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서의 그 협조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뭐 특별히 돈으로 지원해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는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그 사업 목표 중에는 이제 북한과의 그 관계도 네. 갖고 계신데 혹시 이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북한 인력도 뭐 연수를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예, 북한 그 연구 인력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부와 협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시험 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단순 노무 작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단순 노무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을 한달지 이러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농업연구소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북한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식의 빈곤 이것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찬거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 반찬거리의 중심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해져야 북한의 주민들의 소위 균형 잡힌 영양 공급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연변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종자 생산을 하게 되면 또 바로 그 중국 당국과 협의해서 또 이 채소 등을 많이 길러서 부식 공급을 북한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 계획하신 네.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총장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광대학교 김도정 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지린성 룽징에 설립되는 북방농업연구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가 열린 현장을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맡은 고광명
한서연입니다.
서울 남산동에 있는 한 공간. 청소년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학생들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들입니다. 여명학교에서는 한 미국계 은행의 도움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한 최향미 학생은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을 때를 꼽았습니다.
As much as I have the independence in my life so far. The happiest moment in my life is to last from
아,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봉사할 때, 점심 식사 봉사할 때 그 행정실 나와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나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신청하게 된 게 내가 1등을 해야겠다, 2등을 해야겠다,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겠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맡은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하면 내가 틀려도 뭐 조금 잘못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떨리긴 했어도 저는 안 떤다고 했는데 제 몸이 저절로 떨고 있더라고요.
이미향 학생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보냈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Until now, I actually didn't know that I thought of a mountain in the past. I always believed that my past was full of hardships. I thought I was stuck in darkness. But one day I came to South Korea. I look back on my life.
지금껏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주제를 보고 이제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약간 그런 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저를 이제 업으시고 그 진짜 처음으로 업으셨거든요. 아빠가 이게 그날이 이제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가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외우는 걸 영어를 아니 통째 문장을 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워보니까 아 외울 수 있긴 하겠다. 다음부터 이 영어 문장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영어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표할 때 떨리겠는데 이제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아 하면서 그냥 옛날 어릴 때를 잠시 추억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동생은 같이 못 있지만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필수니까 저도 하는 거죠. 또 여기 말하기 대회도 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를 지켜보고 응원한 친구들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내년 대회 참가 의지를 다집니다.
진짜 잘했어요. 근데 리허설 때보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한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진짜 떨지 않고. 저도 영어 말에 신청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예선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언니들이 여기 신청해서 달리 올라와서 자랑스럽고.
사회를 맡은 허광명 학생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네, 짧게 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 아, 하이마, 지금 그냥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영어 말이 두 번째인데,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엄청 많이 향상됐어요. 오늘 특히 사회를 보면서 느꼈는데, 모든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아, 진짜 놀랄 정도로 실력들이 많이 향상됐어요, 애들이. 작년에 많이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했지만, 이번 애들은 그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긴장을 안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영어 흥미와 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영어 흥미도 붙이고 실력도 높이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1등상입니다.
이번 대회 1등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이야기한 이미향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1, 2, 3등을 결정해 시상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4등으로 장려상을 수여했는데요. 여명학교의 이흥훈 교장 선생님은 매년 대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조금만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도전 안 한 사람들 내년에 한번 꼭 도전해봐야 하죠?
예!
다 같이 고집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어젯밤 노사정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른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전 분야의 뉴스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사정 대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 정책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만들기 전에 관련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노동 정책이나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사용자계,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대표자가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는 그런 협의단체인데요. 어제 지난 1년간 끌어온 노동계의 중요한 사안이 합의를 이루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합의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일반적인 해고 기준에 관한 부분도 나왔고요. 통상적인 임금의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계약 연장 등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반 해고 부분인데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성과가 낮은 근로자 또는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 지침이 만들어지고요.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참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을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휴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드는 만큼 재원이나 시간을 일자리,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마다 정해진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은 더 이상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거나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관한 부분도 합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는 1년여 가까이 끌고 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당장 올해부터 인원수를 대폭 늘린 신입자원을 선발하겠다 이런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를 두고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서 자식들의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오늘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최종 승인할 것인지 그 여부를 내게 되는데요. 한국 노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 오늘 그 한국노동자총연맹의 최종 승인 여부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자, 노사정 합의 내용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던데 이 7.5대 1 정도라면 웬만한 대학 입시 경쟁률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 아닌가요?
네.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쟁률이었습니다.
네.
원하는 군대에 원하는 시기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처럼 개수, 삼수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군 입대 지원 경쟁률이 높아서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소리가 꽤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이 경쟁률 보고서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군 입대 경쟁률 7.5대 1. 군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무려 7배나 더 많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체의 입영 경쟁률 평균이 7.5대 1입니다. 가장 높은 군대가 공군입니다. 8.2대 1로 높았고요. 다음이 육군, 그 다음 해병대, 해군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것도 5.9대 1입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지원한 인원이 모두 80만 7,500여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간 사람이 13만 4,300명에 불과했고요. 보통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군 입대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입에서 나옴직한 그런 말이 됐습니다.
네. 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군 입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주 출생률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대생들이 지금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요. 90년생의 병역 자원이 무려 33만 6천 명, 91년은 3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 20살이 되는 1995년생 38만 명이나 이 병역 자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군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자꾸 줄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 이 시기에 군에 들어가야 되는 이 청년들의 수는 더 많아진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살펴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 세대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1950년대, 60년대생인 일명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자녀가 지금 바로 입대 시기에 있는 청년들인데요. 군 입대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많지만 해마다 군에 필요한 인력이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는 것, 병역 정체의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대학을 졸업해도 곧바로 취직을 못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도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라도 특별한 기술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살펴보니까 이 특기병 경쟁률은 일반병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음향장비 운용과 정비 분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특기병은 6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288명이 지원해서 48.1:1이었습니다.
아, 네.
사진 운용, 정비 역시 41:1, 항공통신전자장비는 29:1이었는데요. 지난해 어떤 특기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나 보니까요. 105mm 견인포병. 무려 40: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참 군 입대에 관한 특이한 현상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추석은 가장 맛있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올해는 특히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의 당도가 최고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람들은 올여름 폭염에 힘겨웠지만 과일은 아주 더 많은 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서 아주 내실있게 연그렀다는 건데요. 한국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8월 일조 시간이 무려 348시간이 넘었답니다. 지난 한 5년간의 평년의 일조량을 보니까 260시간 정도인데 88시간 정도 더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이 아주 맛있는 그런 추석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세계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자세히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유럽 난민 사태부터 살펴볼까요?
네, 유럽연합 EU 내무장관들과 법무장관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엽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각국마다 할당해준 난민 수에 대해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EU의 제안을 수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안을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나라 살림도 여의치 않은데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유럽 난민 사태의 속보도 정리를 해보죠. 이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이 또 뒤집혀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그리스 해안에서 어제 난민선이 전복돼서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통신사 ANA에 따르면 난민 130여 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르마 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는데요. 34명이 숨졌고 68명이 바다에서 구조됐고 29명은 해안까지 헤엄쳐서 살았다고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날 거센 바람으로 배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1명과 갓난아이 4명도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전날에도 그리스 인근에서 난민선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토요일이죠. 12일에도 그리스 사모스 섬 근처 바다에서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 두 대가 뒤집혀서 어린이 4명과 어른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스 해안에서 이렇게 난민선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들어 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로는 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발칸 루트입니다. 난민들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가는데요. 이 에게해는 여름에는 잔잔해서 안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불어서 30분밖에 안 되는 항해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난민들을 상대로 불리한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팔고 또 배의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35만 명을 넘고 또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도 2,600명을 넘습니다.
네, 참 비극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주말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난민 찬반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12일 서유럽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고요. 동유럽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난민 수용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we have two obligations. First of all, to be taking in more people from the Syrian diaspora, and also to making sure that the people who are already in the UK.
네, 시위에 참가한 휴 엘리엇 씨는 미국 APTN에 영국 시민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인들을 더 많이 국내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미 영국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망명 요청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 외에도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지에서 대규모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동유럽에서는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다죠?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5천 명의 시위대가 이슬람은 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중동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이고 또 이들이 유입되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 총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난민은 환영받지 못한다, 집에 가라는 글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난민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일본 소식 살펴보죠. 이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예,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기지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나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헤노코 연안의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취소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주일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후텐마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이 기지를 현내 해놓고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 현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어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오키나와 현 안에서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방정부인 오키나와 현이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요. 집중협상을 한 달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매립 승인이 취소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19년 전 오키나와현의 요구를 받고
스가 장관은 19년 전 오키나와 현의 요청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오나가 지사의 발언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가 하나 돼서 관계 법령을 따라서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고향에 미군 기지가 몰려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겨지지 않고 새 기지가 현 안에 또 생기면 오키나와 현은 미군 기지가 밀집한 곳이라는 인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또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내 미군 전용 시설은 74%가 오키나와 현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